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을 위한 새 협상안에 대해 하마스가 어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제시했던 협상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중재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합의를 지연시키며 가자지구의 모든 삶에 대한 그의 지속적 공격과 조직적 표적화로 인해 우리 주민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 포로들의 삶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새 중재국이 내놨던 기존 협상안에 가자지구 내 전투 중지와 이스라엘군 영구 철수 등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 가자 남부 라파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네타냐후 총리와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을 각각 만나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휴전에 합의하며 모든 이들을 오래 지속되는 평화와 안보의 길로 이끌 결정적 순간이자 아마도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영내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추가 휴전 회담은 금주 중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지역에서 또 다른 교량을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콜라 올레슈크 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쿠르스크 방향의 교량 한 개를 더 제거했다면서 계속적인 항공기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군의 병참 능력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적대 행위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송 연설에서 쿠르스크 공세에 대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잠재력을 최대한 파괴하고 최대한의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군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목표에는 침략자들의 영토에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등지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증강된 대대급 규모의 집중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쿠르스크 지역 1,150제곱킬로미터가량 내 80곳 넘는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본토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침공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발사한 드론 11개를 수도 크이우 지역과 무콜라이우, 체르카시, 빈니차, 드니프로, 하르키우, 수미,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 등지에서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오후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모디 총리의 두 나라 방문이 2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처음이며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특히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을 그동안 자제해왔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오늘 새벽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양경찰청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 해경선박 케이프 엔가노호와 바가카이호가 스프레틀리 군도의 플랫 아일랜드 섬과 난샨 섬에 대한 재보급 임무 중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경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새벽 3시 24분경 케이프 엔가노호가 중국 선박과 충돌했고 이후 16분 뒤 중국 해경 선박 한 척이 바가카이호를 두 차례에 걸쳐 충격하면서 바가카이호에 1m 너비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타리엘라 대변인은 이는 중국 해경이 실시한 위험한 기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들 중 가장 큰 구조적 피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달 더위는 정말 유례없던 역대급 더위였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도 얼마 전에 올해 7월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고 분석했었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도 15일 올해 7월 더위가 기상관측 기록 역사상 가장 더웠으며 이로써 지난주 지구의 월 최고 기온 기록은 14개월 연속 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은 건조한 날씨에 폭염이 겹치면서 산불 소식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은 기록상 7월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북미 지역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7월 더위로 전 세계 지표면의 약 5분의 1이 7월에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평균보다 시원한 7월을 보낸 곳은 알래스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단 그리고 남극 서부 정도였습니다. 바다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15개월 연속 올라서 7월에 바다 온도가 역대 7월 중 두 번째 수준이었고요. 전 세계 바다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았던 곳은 태평양 동쪽과 남동부 일부 지역뿐이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가장 역대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을 77% 정도로 봤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올해를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분석했고요. 기후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위기 영향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어하려는 세계의 대책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7분이 조금 지났고 현재 기온 23도 맑은 날입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평남과 황해도 등 서쪽 지역 대부분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일 화요일에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고요. 최고기온은 23도에서 또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6도입니다. 신의주와 개성인 25도, 원산도 25도, 함흥 24도, 청진의 아침 최저가 23도고요. 해산은 20도, 중강 2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35도입니다. 신의주, 함흥, 중강은 32도, 원산과 해산의 낮 최고 31도, 청진은 26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소식이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 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배우 캐서린 헵번 소개하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에너미 들으시는 동안 저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Wake up to the sounds of the silence that allows for my mind to run around with my ear up to the ground. I'm searching to behold the stories that I told when my back is to the world that was smiling when I turned. Tell you you're the greatest, but once you turn your haters, oh the misery. Everybody wants to be my enemy. Everybody wants to be my enemy.
praying for my phone and the laughter in the halls and the names that I've been called. I stack it in my mind and I'm waiting for the time when I show you what it's like to be worse fit in the mind.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정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시카고에서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민주당 정강정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협상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엠폭스가 확산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해 11월에 미국은 대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의 지금 19일 아주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대회에 대의원과 대리인 5천 명을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시카고에서 여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민주당은 DN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카고가 민주당과 미국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카고가 중서부 중심부에 있는 연합도시고 지난 2020년 대선 승리에서 아주 중요했던 이 푸른벽 가운데 일부였으며 올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푸른벽은 지난 1992년에서 2012년까지 내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18개 주를 뜻합니다.
네. 자, 이번 민주당의 시카고 전당대회가 두 곳에서 나뉘어서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센터와 매코믹 플레이스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유나이티드 센터에서는 저녁에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연설 같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이 매코믹 플레이스에서는 대의원들이 낮에 코커스나 당 브리핑 같은 여러 행사에 참석합니다.
네. 뭐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중요한 순서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연설일 텐데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연설로 나설까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 뭐 정확한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대회 마지막 날 저녁인 22일 저녁에 그리고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선택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전날인 21일 밤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나온다고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폴리티컬 보도로는 19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20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설합니다.
네.
또 21일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연설을 나섭니다. 그런가 하면 척슈모 상원 민주당 대표나 태미 더거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연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네. 자, 보통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으로 확정하는데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다른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하이오주에서 이 8월 7일 전에 대선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갈 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뽑아야 해서 미리 이 온라인 호명 투표로 후보를 뽑았습니다.
네네.
투표가 끝나고 민주당이 6일 성명을 통해 투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부지사가 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자로 공식 확정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들 가운데 거의 전부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후보가 확정됐어도 또 전당대회에서 형식적으로 호명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후보가 부통령 후보가 본인이 연설할 때 빼고 이 전당대회 몇 번이나 모습을 드러낼까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모른다.
앞서서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지난달에 치른 전당대회에서 매일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렇죠.
또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대회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후보가 각각 연설하는 날에만 나오는 것이 또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대규모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는 속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 때도 시위가 있었는데 비교적 소규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대회 때는 더 많은 시위대가 몰릴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장 규모가 큰 시위가 대회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는데요. 이 시위가 주로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또 많은 민주당 의원이 이걸 지지하는 것에 항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주말에 또 나왔습니다.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함께 조사해서 18일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네.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49%와 4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도 나오는 이 3자 구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7%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였습니다.
네.
앞서서 7월 초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43%, 바이든 대통령 42%, 그리고 케네디 후보가 9%로 집계된 바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응해서 이번 주에 각자 경합주들을 돌면서 유세합니다. 벤스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세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 시카고에서 시작된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정강정책 내놓았죠?
네, 앞서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지난 7월 13일에 이미 정강정책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AP통신은 15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에 정강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강 정책이라는 것이 이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 당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공식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확정하고요. 네. 또 정강을 승인하는데요. 이 정강 정책은 이 국내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인데 이 정강 정책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는 초안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초안의 서문을 보면요, 바이든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출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후보가 바이든 해리스 후보가 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네네. 합니다.
자,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80쪽에 달하는데요. 주제별로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이 경제 관련으로 이 경제를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중산층으로부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국 4,500개 지역 또 5만 7천 개 이상의 사업을 통해 도로와 다리 등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노동자의 더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 또 노조 설립권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이 부가 아닌 노동에 대한 보상인데요. 중산층과 저소득층한테는 감세를, 반면 부유층과 대기업에는 증세를 추진해서 이 억만장자들한테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비용 절감 계획도 나오는데요. 의료비 가격을 계속 낮추고 이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며 이 저소득 가정의 육아 비용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200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서 이 주택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강 정책 초안에 경제에 이어서 어떤 정책이 언급됐습니까?
네, 에너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 해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확보가 다음 주제인데요.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청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반면 이 불공정한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내용의 정강이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 의제를 제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인데요. 이 남북 국경 상황을 포함한 이런 이민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국경을 보호하고 이 망가진 이민 제도를 고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을 보호하고 이민 제도를 개선하며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의 수혜자인 이른바 이 드리머들에게 이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에 법안을 보냈는데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한테 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가 승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 동맹국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자체 방어권이 철통 같다라고 밝히며 가자지구에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휴전협정을 중재하려는 이 바이든 행정부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최대 이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미국의 국내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네, 총기 관련이나 투표권, 낙태권 등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진보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강화하는 투표 자유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22년에 연방 대법원이 폐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되살려서 여성 생식권을 회복하고 낙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의료부터 교육, 주택 문제 이르기까지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중동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소식인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를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사이에 간접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협상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19일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블링컨 장관 말을 한번 들어보죠.
This is a decisive moment. Probably the best, maybe the last opportunity to get the hostages home.
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네.
또 인질들을 귀환시키고 휴전하며 또 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할 아마도 최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의에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넘어서기 위한 이 집중적인 외교 노력 가운데 일부로 본인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가 말이죠. 이번 협상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에 관해서 이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하마스가 18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의의 길에 장애물들을 놓고 전쟁을 더 끌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조건이나 요구를 선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한 하마스 고위 관리는 17일 영국 BBC 방송에 중재국들이 보내온 방안이 매우 실망스럽고 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는 앞서서 그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에 내놓은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방안을 채택하자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 방안은 먼저 이 전투를 중단한 뒤에 단계별로 이스라엘인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모두 철수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군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18일 내각 회의에서 인질 귀환을 위한 복잡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몇몇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에서 하마스가 완강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하며 하마스를 더 압박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번 협상에서 지금 가장 큰 이견이 어떤 겁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문제가 이 협상 타결의 큰 걸림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한 하마스 소식통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에 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좁은 회랑을 따라 이스라엘군이 축소된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휴전안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구촌이 이번에 또 다른 질병의 대유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엠폭스가 확산하면서 공중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4일에 이 엠폭스에 대해서 이 최고 수준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PHEIC를 선언했는데요. 이후에 또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엠폭스라는 게 원래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 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 등에 대한 이 차별적인 용어로 쓴다고 해서 WHO가 이 이름을 엠폭스로 변경하라고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게 체액이나 침방울 같은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데요. 대부분은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그냥 지나가지만 심하면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WHO가 얼마 전에도 이 엠폭스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2022년이었죠.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한 이 엠폭스가 100개 나라 이상으로 퍼져서 당시에도 WHO가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병한 엠폭스가 주변 나라로 확산하면서 WHO가 약 1년 3개월 만에 비상사태를 또 선언한 겁니다.
엠폭스가 예.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도 나왔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스웨덴 보건당국은 15일 아프리카 지역에 갔다 온 사람이 엠폭스 변종에 감염됐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질병관리예방센터 ECDC는 16일 엠폭스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ECDC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엠폭스 발병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다만 유입 사례를 신속하게 통제하면 유럽 안에서의 지속적인 전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유럽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엠폭스 관련 방역 조처가 강화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중국이 16일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물품을 대상으로 이 엠폭스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중국 세관 당국은 이 엠폭스가 발병한 곳에서 출발하거나 엠폭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중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폭스가 나온 지역에서 온 운송수단이나 컨테이너, 화물과 물품 등도 소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dore You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ABC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에서 배우 캐서린 햇번 소개하고요. Everyday English 미국 정부 편을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역사가 매우 오래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타운과 타운십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 타운과 타운십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미시간 타운십 협회는 연방인구조사국이 타운과 타운십 정부를 모두 타운십으로 분류하며 이들이 작은 지역 공동체 기관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전미 타운 타운십 협회가 발간한 자료인 미국의 타운 타운십 정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현존하는 정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타운십 협회는 다른 어떤 유형의 지방정부보다 타운과 타운십이 시골과 작은 타운 전통에 뿌리를 둔다고 설명합니다. 17세기 북미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던 타운들이 미주 대륙에서 최초의 진정한 지방정부입니다. 전미 타운 타운십 협회는 풀뿌리 정부에서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진정한 민주적 과정으로 타운십이 설립됐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 타운이나 타운십은 지역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방 정부 단위입니다.
Jim Chapman is the township supervisor. He says he understands people don't want to see a factory amid the farmland, but he sees local.
대부분의 주에서 타운과 타운십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와 마을 밖에 별개의 지리적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전미타운 타운십 협회는 역사적으로 타운과 타운십 주민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법령을 만들기 위해 연례 타운 미팅에 함께 모였다고 설명합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주에 있는 타운과 타운십은 여전히 3월이나 4월의 두 번째 화요일에 연례 타운 미팅을 하고 운영 예산이나 재산세율 그리고 여타 지역사회 관심사를 두고 투표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독특한 전통은 타운과 타운십이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협회는 강조합니다. 미시간 타운십 협회는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안에 있는 약 16,500개의 타운과 타운십이 5천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전미 타운 타운십 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안에 20개 주에 타운이나 타운십 형태의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타운과 타운십의 특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헵번은 80세가 넘을 때까지의 긴 세월 동안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독립적이고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했으며 연기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배우였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횟수가 가장 많은 배우입니다. 4번이나 받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의 영화와 대중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 동부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헵번은 명성 높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캐슬은 마사 휴턴은 낙태권을 비롯해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분이었습니다. 헵번 부부는 자녀들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자신의 진보적 의견을 과감히 발표하곤 했습니다. 의사 헵번은 운동을 중시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캐서린 헵번은 운동을 잘하는 여성이 됐습니다. 헵번은 승마, 수영, 골프, 테니스 등을 잘했습니다.
헵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 영화에서 가족이 자신을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아이로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m an eccentric. No, I'm just something from New England. That was very American and brought up.
나는 자신을 괴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대단히 미국적인 동부 지방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주 지적인 두 분에게서 일종의 인생 최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928년 펜실베니아의 명문 브린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뉴욕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 조그마한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던 해에는 루즈로 웍든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두 해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나중에 루들로우의 지원이 자신의 초기 생애에 매우 중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 헵번은 보통의 여배우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헵번은 몸이 가냘프면서도 근육이 있었습니다. 말씨는 동부지방 억양이 강했습니다. 생각과 행동도 매우 독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던 시대에 헵번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독립적이거나 진보적인 견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헵번은 그 후 RKO라는 영화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첫 영화는 1932년에 나왔습니다.
다음 해에는 영화 모닝 글로리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은 이 영화에서 에바 러브레이스 역을 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무대에서 싸우는 여배우 역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 역에 별로 감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헵번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대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첫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의 에바는 유명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빠른 헵번의 말은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I don't want to use my family name because I should probably have several scandals while I live, and I don't want to cause them any trouble until I'm famous when nobody will mind. That's why I must decide on something at once.
1930년대 영화 비평가들은 헵번에게 찬사도 보내고 비판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말투를 가졌다고 비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할리우드에 신선하고 신명나는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헵번은 자신의 방식대로 할리우드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개성을 지닌 인물 역을 맡길 좋아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다른 여배우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다르게 하고 사진사들이 섹시한 모습을 찍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열심히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말까지도 그녀는 대중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작자들은 그녀를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헵번은 쉽게 포기하는 여성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헵번은 브로드웨이에서 필라델피아 이야기라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의 친구 필립 베리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극본을 썼습니다. 이 연극은 돈 많고 아는 것이 많은 트레이스 로드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영화에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좀 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했던 과거의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헵번은 즉시 이 작품의 법적 소유권을 샀습니다. 헵번은 이 연극이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1940년 드디어 필라델피아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헵번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야기의 한 장면, 주인공 트레이시 로드가 새로운 친구인 작가 맥컬레이 카너를 만나는 대목입니다. 트레이시는 이제 막 친구의 책을 읽고 그가 큰 인물이라는 데 놀라고 있습니다.
These stories are beautiful. Why, Connor, they're almost poetry.
Well, don't kid yourself, they are.
I can't make you out at all now.
Really?
1942년 캐서린 헵번은 올해의 여성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 배우 스펜서 트레이시와 함께 출연한 9편의 영화 중 첫 번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소문난 커플이 됐습니다. 이들이 출연한 영화는 대부분 성격이 강한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헵번과 트레이시는 함께 출연할 때 마술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둘 사이의 사랑이 대중에게 철저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스펜서 트레이시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부인과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헵번과 트레이시는 20년 이상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헵번은 한때 다른 남성을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유명한 거부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그러나 생애 내내 사랑을 유지한 남성은 스펜서 트레이시였습니다.
헵번의 가장 유명한 연기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여왕입니다. 헵번은 1951년 유명한 남자 배우 험프리 보가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은 아프리카 중부지역 강에서 배를 타며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현명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묘사하는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1967년 헵번은 마지막으로 스펜스 트레이시와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알려진 Guess Who's Coming to Dinner였습니다. 이 영화 촬영 후 수주 만에 트레이시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두 번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겨울의 사자, A Lion in Winter로 세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헵번은 70대 중반에 출연한 황금 연못, On Golden Pond로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도 헵번은 계속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때는 여러 편의 영화 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도 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2003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모교인 브린마 대학에는 캐서린 헵번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영화, 극장, 여성의 권리, 시민의 책임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여배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화와 영국 무대에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은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영어 표현들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always.
Today, we would like to talk about expressions that people use all the time in the workplace.
I can contribute to that. I'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Okay, let's elaborate on that.
On what? My working experience?
No,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word elaborate.
Okay. We use the word elaborate quite often in the workplace. When you need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you can say,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that? Or, would you care to elaborate on that?
Or, please inform me?
Yes, or please provide the information. And when you are not ready, you can say, I'm still working on it.
Right. You are still spending time on it.
And working with probably means you are cooperating with someone.
You can say you are working with someone or collaborating with someone. Okay. How about move on?
Move on is when you want to change the topic or subject. You can say, let's move on. Now, move up is when you'd like to reschedule your meeting to an earlier time. You can say, I'd like to move up my meeting.
And the opposite expression is move back.
Yes. When you want to reschedule your meeting to a later time, you can say, I'd like to move back my meeting.
You can use push instead of move.
Yes. I'd like to push back my meeting or move back my meeting.
Yes, 일정이 겹치는 일도 생기겠죠. Conflict with something이란 표현 쓸 수 있습니다. I have a conflict in my schedule.
When you have two or more tasks at the same time, it will conflict with your schedule. In that case, you can move up or move back one task.
Yes, we can postpone or delay too.
Yes, due to a scheduling conflict, we can postpone or put off that meeting. I need to put it off due to scheduling conflicts.
There's many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to show you are a flexible person. You can say, I will arrange my schedule to fit yours.
It shows you are flexible and considerate. Maybe say, when is convenient for you?
And when you notice somebody's looking out for you, you always sa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중한 표현으로 어떤 나쁜 소식이나 또는 스케줄 변경 같은 불편한 소식을 전할 때 I hate to inform you that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ate, 싫어한다는 뜻이죠. 이런 소식을 알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표현입니다.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chedule changed again.
So, with that information, we can wrap this up.
No, wait, not yet. When we say wrap something up, it means finish something.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때, 일 거의 끝나가요. 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I'm just finishing up.
And when we are almost finished our work, we can say, I'm wrapping up. I'm finishing up.
Okay, let's call it a day.
Okay, I think we got a lot accomplished tod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회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란과 그 파트너들과 대리인들에 의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동의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군사력 보호와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인 태세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o maintain our carrier strike group presence in the Middle East, I've ordered the USS Abraham Lincoln to replace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동에서 우리의 항공모함 타격 그룹 유지를 위해 나는 에이브러햄 링컨 함에게 시어도어 루스벨트 함을 대체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그 지역에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더 많은 순양함과 구축함 배치, 방어적인 항공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전투기 편대를 중동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러한 군사력 배치 조정은 이 지역에서 이미 광범위한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며 우리는 우리의 안보, 파트너, 또 우리의 국익에 대해 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군사력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remains intensely focused on de-escalating tensions in the region. And we're also focused on securing a ceasefire.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모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인질 협상의 일환으로 휴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요르단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드론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이란 정권의 대외 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지도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표적 살해 이후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 이스라엘에 대한 잔인한 테러 공격을 주도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그룹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공언했고 자연스럽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두 달 동안 협상해온 휴전 제안에 동의하도록 추진하면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억지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중동에서 더 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Oh,